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함께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누군지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알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씻어서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러나냐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드디어 사무엘하가 마칩니다. 네, 장장 몇 개월 동안 함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키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그가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이 다윗 또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한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이 감사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 1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만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일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보았듯이 1절에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요. 세 가지를 줬다고 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7년 기근이고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전염병이 사흘 동안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그래서 이 다윗은 무엇을 택합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을 택합니다. 그런데 보게 되니까 몇 명이 죽게 됩니까? 단에서 부엘사벳까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국 다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백두산에서, 아니죠, 우리 땅 원래 땅은 저 만주 땅인데, 예, 저 만주 땅에서 제주도 땅까지 온 전체가 다 전염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7만 명이나 죽습니다. 엄청나게 죽은 거죠.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어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죽고 아이들도 죽고, 우리가 지금 팬데믹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더 무시무시하게 며칠 만에 아니면 하루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가 이 보게 되면 또 치려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멈췄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15절을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라고 했고, 16절을 보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그러니까 7만 명이 죽고 나서도 이 천사가 또 예루살렘에서 더욱더 이 전염병을 통해서 더 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니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더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족하다, 그만하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전염병이 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니우치다. 아니, 니우치는 거는 잘못한 것을 그거를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실수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아니 니우치셨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니우치시니까 실수도 하시는 분이구나. 아니 5만 명만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7만 명을 주시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이 니우치다. 그리고 또한 이 창세기 6장을 보고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인간을 만든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후회하고 니우치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는 것을 저희들이 좀 봐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이 니우치다라는 말은 니함입니다. 그 후회하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 말로 이 니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후회한다, 또한 니우치다, 가엾다, 동정하다, 위로받다, 후회하다, 슬퍼하다, 안심하다, 평쾌하다, 한탄하다 라는, 그리고 뜻을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이 니함이란 말은 한국말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번역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보게 되면 relent했다, 아니면 grieve했다, 또한 repent했다, 아주 별의별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니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시지 않으시기에 이 7만 명이나 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어서 그것을 멈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뉘우치거나 후회하거나 자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불붙어서 그것을 멈춘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보게 되면 호세아서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또한 고멜과 같이 또 계속해서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가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찾으시려면 찾으셔도 됩니다. 호세아 11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 이스라엘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서 그 마음이 불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뉘우치거나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을 후회해서 그것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만이다, 족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만두신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만두셨는데 그 7만 명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어디에 왔다고 했죠? 여부스 사람 아라우마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8절을 보게 되면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나우의 타작마당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보는 것은 뭐냐면 왜 그 장소인가,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 것이고 또한 왜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 18절에 보게 되는 건 뭐라고 했죠? 이 날이라고 했죠. 이 날이라는 것은 전염병이 3일 동안 사람들을 7만 명이나 죽이고 나서 그 후의 날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전염병이 그 첫째 날에 7만 명이 죽어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가운데에 그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붙듯하여서 그 날에 이 날에 멈추신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거기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듯하여서 그 날에 벌써 7만 명이나 죽고 더 징벌하실 수 있었지만 이날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이 다윗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제사를 드리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 겁니까? 거기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그 곳이 바로 어디냐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또 그 전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모리아 산에서 누구를 바치려고 합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하죠.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가 특별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죄 가운데 빠져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가운데 살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그냥 징계 속에서도 불붙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해주시는데 공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에게 흘러내리고 우리에게 덮어질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셨다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은혜를 부으시고 얼마나 그 사랑을 부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아마도 노년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머리에도 하얗고 그 계속해서 그 몸에 힘도 없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르신들 많지만 나이가 되시고 은퇴되시면은 여러분 안정된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고난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안정된 게 좋죠.
안정된 게 좋죠. 그리고 그 나이 되고 이 나이쯤 되면 그래도 안정되고 모든 것이 다 순탄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여러분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6.25를 당하신 분도 계시고 일제도도 당하신 분도 계셔서 지금은 그 모든 것을 겪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도 똑같죠. 다윗도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정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기도 하고 또한 아들이 자기 딸을 범하고 그 모든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두 아들이 그들을 또 그 다윗을 또 배신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 많은 것을 겪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다윗도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왔는데 나의 마지막 생에는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또한 나의 삶이 이제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이가 그 정도 되면 내가 이만큼 왕국이 세워진 것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지만 그래도 나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왔지라고 아니 조금이라도 그렇게 크레딧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죄라고 여기시고 이렇게 흔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정신적으로는 또 힘들지만 또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더 어려울 때도 많죠. 우리 어르신들 이제 눈 수술도 하시고 이것저것 다 수술하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인간이라는 삶이 그리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우상은 뭐라고요? 안심이다. 우리가 안심할 때에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때나 안정될 때 그때 죄를 짓고 그때 다른 생각을 하죠. 다윗의 삶을 볼 때도 조금 안정되다 싶으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안정하다 싶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가장 큰 죄 중에 죄를 지어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7만 명이나 죽어가는 그런 큰 일을 벌합니다. 그래서 안심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따라가지 않는 이 정도에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상태이고 고난이 도입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날도 개입하시지 않는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써 일하시고 있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조금만 평안하고 조금만 안정되면 우리는 인간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흔드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아빠, 아버지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와 양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또한 노예로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의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가 닿을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고 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17절 뭐라고 나오죠? 자녀이냐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벌써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을 실현하셨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게 어렵습니까? 학교 안 다니고 노는 게 좋습니까? 너무 쉽죠? 학교 안 다니기를 좋죠. 숙제도 많고 숙제 안 해가면 종아리 걷어서 또 종아리 때리고 예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한문 시간인데 한문을 별로 안 좋아해서 한문을 안 해가면 우리 선생님이 때리는 데가 종아리였어요. 발 엎어져 붙이면 거기도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때리고 그러면 아야 막 이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안 구해가지고 네. 너무 부상스럽죠. 학교 다니는 것이 고난이고 학교 다니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교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과의 차이는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고 예. 학교 다니는 것은 배우고 또 배워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며 또한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그 교육을 받는 것이고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고 견디고 끝 죽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얼마나 축복의 경륜이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잡아당기시고 끌어당기시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또한 사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는 항상 이 고난이 넘치고 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어떤 청년이 이 찰스 버전이라는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한번 제가 읽을게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영국 런던 템스강 남쪽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고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부적인 설교자요 성공적인 목회자로서 이미 그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런던에서 가장 완전한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유인즉 그동안 이 청년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로 작정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그 어떤 교회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청년의 판단 기준에 완전한 교회가 없었을 뿐 아니라 가는 교회마다가 문제가 많았고 성경적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안내위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어느 교회는 꽃꽂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어느 교회는 교육자들이 장로들이 성가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어느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도는 순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청년은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완전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던 차에 문득 스펄전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청년은 이 목사님 정도라면 자신이 애타게 찾고 있는 완전한 교회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바로 해보려고 런던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아직까지 그런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젊은이, 미안하나만 나도 아직 그런 완전한 교회를 찾지 못했네. 만약에 여러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내 교회에 와라.
맞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분도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겠습니까? 내 교회에 와라. 내 교회는 그래도 완전하다. 라고 얘기하셨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젊은이 미안하네만 나도 아직 그런 완전한 교회를 찾지 못했네. 청년은 실망의 눈빛을 하고서 예 그러십니까? 저는 스펄전 목사님 정도면 아실 줄 아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다시 그 젊은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나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자네는 이왕 그러한 교회를 찾으러 나선 김에 계속 찾게나. 청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의 부탁인지라 정중한 대답을 남기고 지금까지 찾았던 노력보다 더 불타는 사명감을 품고 사무실로 나서려는 순간 목사님은 다시 청년을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나 또 하나 부탁이 있네. 예, 목사님 무슨 부탁이십니까?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여보게 젊은이, 대단히 미안하네만 자네가 만약 그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나 자네는 그 교회를 절대로 나가지 말게나. 청년은 목사님의 두 번째 부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되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네가 그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불안전해질 테니까. 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때쯤이면 이 정도면 안정되고 이 정도면 평안해지고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어야 될 텐데 교회는 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교회 온 지 8년 반이나 넘어서 아니 8년 반 정도 됐으면 문제가 없고 안정되고 감사한 일만 있고 라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어려움도 있고 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것 또한 이 고난과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는 존재들입니다. 왜 감리교와 왜 여호와 증인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열심을 가지고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침을 받고 또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천국의 가고 안 가고가 결정이 되니까 여러분 열심을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열심을 내겠죠. 그런데 개혁주의나 이렇게 저희 교회 같은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정말 무엇이고 그 주권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다면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천국 가고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복받는다는 그런 사람보다도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감사한 일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일은 죽는 나더라도 천국 간다고 그 보장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심하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예배하는 자가 이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또한 이제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희생하는 마음으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그것을 견뎌가며 서로서로 위로해가며 참아가며 위로해주며 격려하며 또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만들고 계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예배가 회복되고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는 것을 잊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정되고 또한 평안한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바랄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멈추지 말아 주셔서 저희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다하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라톤을 뛰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그 달려갈 수 있는 또한 그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홀로 걸어가게 하지 않고 또한 홀로 뛰지 않고 함께 걸으며 함께 뛸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좋은 분들을 함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서로서의 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